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월 달은 여러 가지 기념일로 가득 찬 달입니다. 5월 1일은 지났지만 근로자의 날로서 이제 근로자들 하루 쉬는 날로 그런데 뭐 다 쉬더라고요. 근로자의 날 또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16일은 성령의 날 그리고 5월 21일은 둘이 하나 둘이 하나라는 뜻이죠. 5월 21일 둘이 하나라는 뜻에서 부부의 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기념일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16일 성년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 공통점이 뭘까요? 시간 가니까 돈 나가는 날 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진짜 공통점은 사람이죠. 사람. 오히려 사람과 관련된 기능이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달, 사람의 가치를 생각하는 달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소중하다. 사람을 존중 여겨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모여 함께 사는 것이 사회인데 이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 가장 밑바닥을 이루는 기초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인터넷에 가정이란 무엇인가를 찾아보니 이런 글이 떴습니다. 어떤 잡지사에서 가정이란 무엇이냐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800여 가지의 답이 나왔답니다. 그 중에 7가지를 소개했는데 이렇습니다. 가정이란 뭐냐? 첫째, 가정은 투쟁이 없는 세계요. 큰 자가 작은 자로 변하는 곳이다. 둘째, 가정은 작은 자가 크게 되고 큰 자가 작게 되는 곳이다. 셋째는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이요 어머니의 세계요 자식들의 낙원이다. 넷째는 가정은 불행이 없는 곳이요 거기에 따르면 대우를 잘하는 곳이다. 다섯 번째, 가정은 우리의 애정이 중심이니 거기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요 최선의 소원이 있는 곳이다. 여섯 번째, 가정은 위장이 하루 새끼 때의 밥을 얻어먹는 곳이요 우리 마음은 천번이나 얻어먹는 곳이다. 일곱 번째, 가정은 땅 위에 있어서 인간의 허물과 실패를 달콤한 사랑 속에 숨겨주는 곳이 가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란 사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간단하게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혹은 각각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 이것이 가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정이란 말과 비슷한 개념의 가족이란 말도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이라는 뜻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은 혼인, 혈연, 그리고 입양 등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가정이란 가족의 생활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쿨리 찰스 호폰이라는 사람은 사회학적 측면에서 가정을 1차 집단이라서 사회학적인 학적이죠. 사회 이제 생활하는 여러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1차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정이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상적인 관계를 가지며 상호간의 일치감과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 쿨리 박사는 가정이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인간 관계가 직접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초기 인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정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만 559장 보면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을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니엘. 예수만 성경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니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기 보면 이 가사도 가정의 근본이 무언가를 밝히고 있죠. 가정의 근본은 부모다.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다. 가정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가정이고 가족이 구성된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의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가정의 빈곤이 큰 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름을 드리고 이방 땅으로 내려갑니다. 모압 땅. 그래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이주에 살다가 생긴 이야기죠. 사실 유대인 엘리멜렉이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가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 점수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스라엘과 모압 관계를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죠. 모압 족속은 롯과 오늘 본문에 룻이 나오는데 룻이 아니고 롯. 이거 그 획수 하나 차이로 이름 완전히 달라집니다. 롯, 롯이 있죠. 롯과 그의 큰 딸 사이에서 태어난 모압의 후손이죠. 이 두 민족은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지날 때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 저주하면서부터 이 이스라엘과 모압은 악연이 시작이 됩니다. 사사시대에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심각한 이제 피해를 준 일도 있고요. 사울 왕 때부터 분열 왕국 시대에 모압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대국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도 이런 경고가 나올 정도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하는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철저하게 성경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 관계임을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이 이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은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금지된 땅으로 오죽하면 갔을까라는 거죠. 죽을 수 없으니까. 신앙의 모험을 위해서 모압 땅까지 간 겁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으로부터 출발했는데 거기 가면 엘리멜렉은 가족들과 다 가정의 행편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완전히 정반대가 됩니다. 가족이 해체되는 엄청난 불행이 가정에 덮칩니다. 나오미의 말대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는 내게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한 것처럼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 아들의 가정도 완전히 해체되버립니다. 이제 세 여인만 남습니다. 세 여인만. 나오미 이와 오르바와 룻 이 세 여인만 남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런 불상사를 만나면 다 종교적으로 해석을 했죠. 그래서 시어머니 그 나오미가 이런 한탄을 했잖아요. 룻기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여서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씨의 어머니와 며느리는 남은 가정은 가정인가요? 가정이 아닌가요? 사실은 시어머니도 결혼을 통해 밖에서 들은 경우죠. 며느리도 전혀 상관없는 남이었는데 남편과의 결혼으로 맺어져서 가정에 합류한 경우입니다. 이 가정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말씀드리고 있어요. 시어머니도 두 며느리도 엄밀히 말하면 다 남입니다. 그들의 가족을 엮어주는 본은 한 혈통으로 맺어진 각자의 남편들이죠. 그 고인 남편이 죽어 없어지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오르바와 루시라는 두 며느리는 아직 아이도 자녀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다. 뭐 이쯤 되면 진짜 시어머니와 두 명의 며느리는 완벽하게 남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도 뭐 구청이나 이런 동에 가서 호적 관리하는 것도 없으니 완벽한 남이죠. 인석 외에 그동안 함께 살아온 전 외에 이들을 묶고 놓을 강제력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당시 인석을 따라 처녀 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룻만 남았습니다. 룻이 그 시몬에게 한 말을 들어보세요. 룻기 1장 16절 17절에 남아있죠. 룻이 그대 내게 어머니를 떠나니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근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불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랬습니다. 이 루스의 처신은 확실히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는 완벽하게 다른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떠나야죠. 원래 루스의 효심으로 인해 루스이 다윗 왕의 존무가 되는 아름다운 결론으로 이제 가면 이어집니다만은 그 전제를 내려놓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정의 조건이 완화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법이냐 한번 생각해보 하죠. 인석과 정의 묶여서 세 사람의 가부가 계속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 해법이냐 아니면 각자 제 갈 길에 가는 것이 해법일까. 이 세 개인의 행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정의 딸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면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자식을 잃은 가장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남의 집에 신고와서 대를 이을 아들을 둘을 두었는데 두 아들의 손자 하나 안 남기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낙심하던 채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풍문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 나같이 박복한년이 이곳 이국 땅에 무슨 살맛이 있고 낙이 있겠느냐. 고국 땅에 가면 친척이라도 있으니 누구에게라도 의지해서 살면 여기보다 낫지 않겠는가. 그런 결심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자부에게 이렇게 권유하죠. 너희들 아직 젊으니 너희 부족으로 돌아가라. 새 출발을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명장에서 말하면 가정의 해체를 떠나는 말이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먼저 가정을 해체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몸이기 때문이다. 신앙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다 보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눈을 붙들고 있을 자신도 염치도 먹여 살릴 그런 어떤 계획도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너무 넓어서 마지막 남은 가족 유지의 희망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눈의 입장에서 보면 시댁에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시댁에서 얼마나 혹독한 재앙을 내렸는지 그 하나님, 그 시험을 쓰는 그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본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 오르반은 자기 부족과 그 성전의 신에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믿었더니 이런 재앙을 만나고 가정이 해체됐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신랑에 대한 것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불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는 은혜가 뭘까요? 이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성경은 우리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거거든요. 이 가정이 해체됐다는 이 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은혜는 믿음의 가족은 오직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게 한다. 얼마나 큰 은혜를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요새 916절 17절이 나타난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족이 어떤 것이 이 믿음의 가족이냐. 가정에 따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룻과 나오미로 구성된 가족은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룻도 이방여인으로서 나오미의 집을 시집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시집와서 시댁에서 섬겼던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자기 남편이 후손인 자식 하나 남기지 않고 죽었으니 룻도 오르바처럼 떠나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불쌍하고 불행하고 가난한 여인은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룻의 고백은 오직 믿음 하나로 남편과 사별하고 해체된 가정을 하나되게 하고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결론에 가면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가정의 모든 결핍, 가정의 모든 모자람, 가정의 가난과 실패, 그리고 약점까지도 초월해서 가족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은 가족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힘을 공급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무슨 시어머니 나오미와 전혀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나눈 적이 없는 철저히 남남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어머니와 하나가 되게 하고 한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견고하게 하는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서울신학대학 설계학 교수인 정인교 교수님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루스의 결정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루스의 결정. 설계학 교수님이 해석한 해석입니다. 가장 참 빠르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해서 여러분 소개합니다. 아마 힌두사의 젊은층들은 오르바가 제 갈 길 가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겁니다. 요즘 한간에 회자되는 영어 가운데 다운시프트족, 다운시프트 쪽이라는 게 있어요. 다운시프트라는 자동차를 저속 기어로 변환한다는 뜻인데, 자동차를 4단기어, 5단기어에서 2단기어로 1단기어로 변환한다는 뜻이 다운시프트라는 뜻이에요. 그 뜻을 가족에게, 이 가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용해서 다운시프트 족이라는 이런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자동차 고속으로 주행하던 자동차 저속기어로 바꾸듯이 생활의 패턴을, 가정의 생활 패턴을 여유롭게 바꾸어서 여가를 즐기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만족을 추구하자는 일종의 내림부족을 뜻하는 말입니다. 유럽에서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는 다운시프트족은 원하는 형태의 삶을 위해서 고소득을 기꺼이 포기하고 뚜렷한 그 자기 여가를 여유롭게 즐기겠다는 이런 것이 유럽 사회의 유형이에요. 사회에서 잘 나가고 고속 승진하고 연봉이 많고 이런 거 안 하는 대신에 자기 만족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 물질적인 본능도 마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중심의 삶, 이런 기준으로 사는 현대인들이라면 당연히 나오미처럼 독립해서 나와야죠. 가족이란 관계도 다 단절된 이상 서로 각자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오르발을 전제하거나 시험여행을 버리고 떠난 이 무정한 여행이라고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인지상정이죠. 우리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이런 경향이 다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루스는 매우 독특한 인물입니다. 독특한 인물. 떠나지 않고 시험이 이렇게 붙어있는. 이 루스라는 며느리는 어머니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입니다.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조차도 내 신앙의 신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서 그 오르바, 병스인 오르바가, 야, 니도 가라. 니도 나하고 같이 가자. 눈치대도 아랑곳 없습니다. 14절에 보면, 며느리 루시 시험을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했습니다. 붙쫓았다. 루시 오르바처럼 떠나지 않고 시험을 붙쫓았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붙잡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시험이 치마자락을 잡고 붙잡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의미 없으면 못 삽니다라고. 마치 어린아이가 무엇을 사달라고 졸라대면서 어머니에게 매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매달렸다는 뜻이에요. 붙잡았다는 것은. 그럼 이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럴까요? 무슨 일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에요. 시어머니는 돈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어떤 명예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훔에게 붙으면 미래의 소망이라도 보장이 됩니까? 루스의 시어머니는 완전히 망한 여인입니다. 비참한 여인입니다. 심지어 그녀가 13절에서 고백했듯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니 양식이 풍족하게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노숙자가 된 나오미를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그 중에서 나오미를 따르기로 선택하는 이런 완전히 잘못된, 좀 그 속된 말로 말하면 미친 짓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는 그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루스의 결단과 고백을 16절 17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루스의 고백이요. 믿음의 가족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다. 한 가족 구성으로도 묶어 놓는다. 어떤 어려운 상황과 어떤 위기 앞에도 믿음은 가족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율법적으로 말하면 오늘 가족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가정을 하나로 묶어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없으면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 가정이 해체됩니다. 오늘 해체되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남몰라는 식으로 그냥 다 떠나버리는. 레위기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꺼내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꺼내하라.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 2절에 보면요. 이 3절이거든요. 1,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 이름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면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 이방 나라 백성들과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죠.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 거룩이란 말이 깨끗하고 흠이 없고 뭐 이런다는 뜻이 아니고요. 거룩이라는 원의 뜻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흠이 없고 허물이 없고 뭐 죄를 안 짓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그래요. 지금 다른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예배당에 안 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람과 완전히 다르게 지금 교회에 와서 예를 드리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행위를 거룩이라고 그래요. 이게 거룩이에요. 다르잖아요. 벌써 생각이 다를 때 생각이 거룩하다고 그래요. 행동이 다를 때 그 사람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게 참 본체에 강강 뼈를 대절해가지고 뭐 놀러 간다든지 뭐 요즘 참 그 60대, 70대, 80대 이분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강강 뼈를 두 대, 세 대 해가지고 그냥 강강주로 강강 가고 뭐 저희들 놀자 뭐 니가 뭐 하면서 놀고 다니는데요. 여러분 얘기 왔잖아. 이 자체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도 거룩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세상의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 그 신이 아닌, 신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서 세운 신을 섬기는 그 우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내가 다른 신이니까 너희도 다른 백성이야, 이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별된 이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도 구별된 행동을 하는데 그 구별된 행동의 첫 번째가 뭐냐는 거예요.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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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대한 설명이 아주 깁니다. 지금 이게 설명만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괴멸해라라고 하지 사람을 괴멸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괴멸하는 것은 사람을 괴멸하는 거거든요. 너희 부모가 사람이잖아요.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면 말이 되는데요. 이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특별히 부모를 괴멸하라고 이 괴멸은 말은 하나님에게 붙이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 괴멸이라는 말을 쓸까요? 괴멸이라는 말을 쓸까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거룩한 하나님을 괴뇌는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해서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부모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을 지키라기보다도 부모를 괴뢰하는 말이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안식일을 곧 오늘날 지키는 주일을 또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모 공경이 2차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4계명이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5계명이거든요. 계명이 한 계명이 떨어집니다. 계명 순서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거든요. 네. 자, 평소에 부모를 공경 안 하면 죄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전쟁이 터졌을 때에 전쟁이 터졌을 때 어떤 위기 상황에서 부모 공경이 먼저나 주의 성수가 먼저나에 이 기회를 썼을 때는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주의를 지켜야 된다. 네. 그때 부모를 돌볼 시간적 예외가 없어 부모가 만약에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휴일이 당했을 때 4계명과 5계명이 딱 충돌하는 그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어느 계명을 먼저 지켜야 되느냐? 4계명이 먼저입니다. 이 계명의 순서가 그렇게 순서로 지어져 하나님이 정한 거거든요. 아무렇게나 우리가 생활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평소에 그런 상황이 별로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언제나 주일 성수와 부모 공경 거의 같이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은 부모 경외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 이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부모 공경이 먼저다라는 것.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고 여기에 괴뢰라는 말을 특별히 쓰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또 존중할 만한 사람이라도 공경이라고 하고 존경이라고 쓰지 괴뢰라는 말을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닌데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서 부모를 괴뢰를 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장소이고 최고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흥건내리는 축복을 받는 가정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부모 공동이기 때문에 부모를 괴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듯이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그런 마음으로 섬겨라, 존중해라, 공경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한 뜻도 있고 험과 정이 없고 허물이 없다는 뜻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정생활하는 것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 거룩한 가정은 세상 사람들이 가족을 이끌고 어디 다니고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가족을 이끌고 다니는 것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되신 여러분들이 가정의 식구들 데리고 교회에 온 것은 거룩한 행동을 한 거예요.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한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여러분, 부모 공경. 루시 부모를 공경한 이 사실을 정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고백한 이 룻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전혀 흠결이 없는 룻이라도 그렇게 섬겼다면 여러분들은 가정이라는 이런 태도를 하면서 이 어버이 말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 우리 자녀들 어린이날에도 해당되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괴매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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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부모에게 그러면은 거의 부모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부모의 말을 친구 말보다도 더 우습게 얘기죠? 부모하고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친구 전화 갔다 오면, 아, 그래, 지금 갖게 해도 당장 나먹고 나가버리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부모를 친구보다도 못할 얘기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저희가 젊은 우리 아들들, 딸들, 네. 루카 같은 며느리들,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루카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정에 들을 맞이해서, 이게 효도에 대한 메시지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효심을 가지고, 그 효심은 윤리적인 공자, 맹자에서 나온 그런 효심이 아니라 성령에서 명시하는 효심입니다. 믿음의 효심. 그래서 부모를 여러분 경중을 넘어서 괴뢰하라고 우리에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스는 그렇게 괴뢰를 했죠. 그렇게 루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 5월달에 룻기를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룻기에 들으면 룻이 어떤 복을 받는지 이렇게 일장에서는 이런 이렇게 아주 비참한 상황에 도달했지만 그 어머니를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공격했던 괴뢰했던 이 룻이 받는 복이 어떤 복인지 그것은 부모를 공격한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